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아, 이 세상을 간단하게 우리가 구분한다면 나의 것이 있고 너의 것이 있습니다. 나의 것 무엇인가 나를 나타냅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나의 집, 나의 인간관계, 내가 먹는 음식, 그건 납니다. 나를 나타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나의 인격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나의 것이라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미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 25절에 보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됐는가입니다. 왜 바울은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것입니다. 바울의 것입니다. 근데 나의 것이 되고 바울의 것이 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되어가는 과정에 사람들의 인정, 협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것입니다. 거기에 마태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마태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태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요한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게 요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이 예수의 복음으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그 복음이 되는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적으로 사람들의 인정함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인정해 줄때그 복음이 예수의 복음에서 나의 복음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나의 복음은 나의 신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신학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내 신학, 나의 신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신학이 들어가고 거기서 나의 복음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과 신앙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복음과 성경을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면 믿음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신학이 있어야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해서 뭘 하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학이 없는 기도는 주문이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신학이 빠져버린다면 그 예배는 잘못하면 구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 거기에 신앙이 없다면, 신학이 없다면 그 복음은 자칫 잘못하면 변질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도 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 못하고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신학적인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신학적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걸 고백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당시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도들도 없고 사도들의 제자들도 죽었고 그 당시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을 신학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걸 갖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잣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으로 교회는 이단과 싸웠고 이단을 구별했고 이단을 귀해서 척결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학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신학적인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 되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되었고 또한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머리띠교회 여러분들도 신학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학에 관심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설교하고 신학적인 걸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신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것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복음은 신학적인 것을 근거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의 것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복음이 되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나의 것을 갖고 있는데 타인들이 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어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으면 최고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경주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집안에 여러 가지 가훈이 있는데, 여섯 개 중에 제가 세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면 다른 사람이 땅을 싸게 팝니다. 그 땅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경주 그 최씨 부자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경주 최씨 부자가 약 400년 이상을 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 역사에서 한 가족이, 한 집안이 400년 이상 동안 부를 유지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왜그 집안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부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걸 빼앗습니다. 한국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졸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를 축적한 가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받는 것, 내 것을 인정받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바울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우리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말씀인데, 16장 전반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독특한 말씀인데, 어떻게 지금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있냐면,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의 안부를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안부를 너에게 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1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더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고린도에게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의 목회, 바울의 신학, 바울의 복음에 협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목사고 나는 신도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을 협조하고 도와주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어떤 일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서로가 인정해주고 인정받아주는 곳입니다. 자, 교회를 우리가 섬기다 보면 맞고 틀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정당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그 우리 부당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일을 누가 한다면 우리는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왜 그 일을 하냐고 물으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낙담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당한 일을 할 때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같이 협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바울이 하는 일에 정당한 일을 할 때 협조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자, 그런데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지금 바울이 그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단어가 우리들이 교회에서 갖는 어떤 그 모습을 아주 잘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혈육을 나눈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울이 그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질서적인 관계입니다. 법적인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역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교회를 섬기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이런 법적이고 질서적인 관계를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은혜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관계가 나타나야 합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질서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이고 질서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걸 또한 인정해야지만 여러분도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은혜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은혜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또한 정상적인 관계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갖는 관계는 이 두 가지 관계를 항상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법적이고 질서적인 관계가 있고 동시에 은혜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시고 여러분은 저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만들어져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복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주는가입니다. 바울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울의 전도사역, 선교사역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의 살림을 책임진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로마의 관리의 이름도 나오고 그 형제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이런 이중적인 관계, 법적인 관계, 질서적인 관계도 있지만 동시적으로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이들의 관계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자랑스럽게 지금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우리 숨이 차도록 읽었는데 이게 3절 말씀이 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거 한 절의 말씀이 됩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이걸 세 절로 이렇게 묶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바울답지 않게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래 한 절의 문장인데 성경은 세 절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게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간추린다면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5절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나의 복음이 나옵니다. 나의 복음. 자,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유한겔론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과 생명의 자리에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죽음과 더 이상 상관없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믿지 않으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믿을 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될 때에 그것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주어졌는데 그 좋은 소식을 우리들 믿을 때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사막의 수도사에서 나온 글인데 어느 수도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찾아와서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이제 자신 앞에 있는 저큰 산을 가리키면서 내가 저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수도사가 믿음으로 저 산을 움직인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얘기하기를 일주일 있다 이들 다 모이면 내가 산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수도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수도사가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소리쳤습니다. 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번 소리쳤습니다. 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번 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산을 향해 다가갑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산이 움직이지 않으니 내가 산 앞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산이 움직이지 않으니 내가 산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의 결과대로 살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대로 살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산 앞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는 산이 내 앞으로 오기로 돼 있지만 내가 그 앞으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믿음을 가르치면서 바울은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다. 하늘에는 소망이 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매도 맞았고 고난도 받았고 그는 아픔도 당한 겁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내 앞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자, 내 앞에 길은 없고 어려움은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입니다. 길은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믿음은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의 길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갈때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란 말씀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야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가야만 길이 있는 겁니다. 믿는 생각에 머무른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도사는 산을 향해 걸어간 겁니다. 산이 내 앞에 있는 건 내가 가든지 산이 오든지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복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갖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 그 복음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5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 영세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오늘 나타난 나의 복음은 창세 이전에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과 그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경이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선지자에 의해 나타난 복음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복음이 같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어진 것인데 이 복음이 무엇과 같으냐면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계시의 신비로 나타난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 보세요. 26절 후반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건교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의 말씀대로 부활을 믿고 생명을 믿고 하늘나라를 믿고 살아간다면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그 복음 무엇과 같으냐? 창세 이전에 숨겨졌던 복음인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의 비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순교 직전이었습니다. 누구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있다가 우리들이 바울 서신을 갖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것으로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 유대 땅에 있는 바울, 저 중동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수천 마일 떨어진 한국에서 미국에서 바울의 서신을 갖고 믿고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내 복음이 된다면 그 복음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바울을 말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복음은 창세 이전에 숨겨졌던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계시되어져서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성경 중에 정말 가장 귀한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가입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나의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오늘 내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협조받아야 됩니다. 그러게 신학적인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때그 우리의 복음은, 나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과 같이 역사할 것입니다. 힘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 우리 마지막 로마서를 통해서 나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바울,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갖고 온 우리 자신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나의 가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